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35쪽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여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4년 전에 구해줘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과 친구를 구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구해줘 시즌2가 나왔습니다. 최장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즌1에서는 사이비 집단을 소재로 하기에 흥미와 거부감이 동시에 있었다면 시즌2를 접하면서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는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짜가 진짜인 듯 행세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예언을 남발하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거기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보다는 철저히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가짜인 것 같지만, 진짜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짜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두루 거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발락의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이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파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는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에 발락은 부돌의 점쟁이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꾀합니다.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한 발람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 땅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발락의 계속된 부탁에 또 재물에 눈이 멀어서 발람은 하나님께 재차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발람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셨고 결국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발람은 발락을 만났고 그에게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주신 말만 하겠다고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이러한 네 번의 예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예언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락이 발람을 특정한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일곱 제단, 일곱 수송아지, 일곱 순양 등의 내용이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처음에 두 예언은 발람이 발락을 떠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은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2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바알 산당에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진, 진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의 높은 곳에 우상 숭배하는 곳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웅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점쟁이들이 누구를 저주하려면 그 사람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저주의 눈초리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힘이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 제사를 준비시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표현은 나에게 필요하니 내가 지금 이것들이 필요하니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일곱 개의 제단을 준비해 달라고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숫자 일곱은 일종의 신비한 능력을 지닌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곱 제단이 등장하는 곳은 특별히 없습니다. 발람은 아마도 이방 종교에서 활용하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발람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예언의 말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람이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요청대로 다 준비하였고 발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제단 곁에서 기다리라라고 하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발람은 발락 일행을 떠나서 언덕을 찾아 자리를 옮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진이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높은 곳에 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이 언덕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보통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불타는 것이 일반적인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물을 태우지 않으셨습니다. 곧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람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 역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발락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방 점술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하심에 따라 그 입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발람은 아마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발락의 요청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대로 주신 말씀만 전할 것인가. 발람은 고민 끝에 발락에게 갔습니다. 모압의 고관들이 모두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발람이 자신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의 예언은 1인칭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한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본 자신의 개인적인 소감과 바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먼 아람에서 발락의 요청으로 모압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곧 저주하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없고 꾸짖지 않으신 자를 꾸짖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발람의 마음에 어느 정도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 민족과는 다른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단순한 외적인 모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위와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해서 홀로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특별히 뛰어남, 비범함, 탁월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열방에 속하지 않은 백성으로 그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뛰어남이나 훌륭한 민족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자각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때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때로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입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도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강함과 위대함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그와 같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자손 번성의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은 동서남북의 4개 진 중에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차고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의인의 죽음을 죽어라. 발람은 의인과도 같은 이스라엘처럼 자신도 그 죽음을 따라서 죽고 싶다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표현이자 이스라엘을 칭송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에 의해 지금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다 들은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때문에 역정을 내고 그를 질책합니다. 그는 상당히 당황하며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려고 내가 이 사람을 불렀나? 또한 일곱 제단을 쌓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반박하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은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할 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직역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두신 것입니다. 비록 발람과 같은 이방 술사라 할지라도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다른 저주의 말,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와 통로로 발람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축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축복보다는 저주가 나올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대를 저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축복의 말을 하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방 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의 계교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곧바로 발람의 두 번째 예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거대함을 바라보아서 그것에 위축되어서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했던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발락은 이제 발람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만 본다고 했을 때 끝은 원어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발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발락 역시 인간의 그러한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4절에서 발락은 발람을 소빔들로 이동하여서 비스가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소빔들은 전쟁의 기운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적의 침입이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다시 일곱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 기다리라라고 말하며 또다시 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단순하게 질문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내가 제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심결에 던진 질문이자 발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 나온 말 속에 진리를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삶,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발람이 말씀을 받고 돌아갔을 때 첫 번째 예언과 비슷하게 발락은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락은 이번에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람의 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 때와는 달리 더 궁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일어나라 발락이여 그리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또한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비교해서 더 자세하게, 더 주의 깊게 말씀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과거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 나온 예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음을 그의 의지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은 그것을 거스를 수 없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또한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의 마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따라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내리실 자에게 화를 내리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때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요한복음에서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인격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람이 받은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약간 난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큼은 예외로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여 이 구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누군가 야곱을 해할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해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며 외치는 찬양 소리와 승리의 나팔 소리를 연상케 해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심을 뜻합니다. 물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하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 없다 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며 약속하신 복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약하고 때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찬양할 것이고 또한 승리의 나팔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관계를 맺으신 이스라엘의 특징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그 힘이 들소와 같다고 말합니다. 거침없이 들판을 달리는 용맹스런 들소의 뿔과 같이 강하고 두려운 존재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야곱을 해할 어떤 점술이나 복술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감탄하며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이스라엘 자체를 두고 놀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전투 태세를 갖추는 모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암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할 때 힘있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자가 위용을 뽐내며 강하게 우뚝 서 있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웅장하고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는다는 것은 사자들이 사냥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사냥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되 그 정복을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자와 같이 힘있게 일어나고 우뚝 서서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미 사단은 머리가 상했고 강펀치를 맞고 쓰러져서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대적하면 우리는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까지 모두 들은 발락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하는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여전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발락의 반응과 그에 대한 발람의 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을 다 들은 발락은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꾀하고자 했던 방법이 소용이 없음을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뒤에 세 번째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게 됩니다. 악의 끈질긴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공격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대언한 것은 아닙니다. 이방 점술가였고 그 속에는 여전히 악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개입하심으로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 메시지를 넣어주심으로 발람은 저주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발람 자신도 어쩔 수 없음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강권적으로 선포된 이 예언은 이후에 그대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 역시 훗날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과 크신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망하게 하고자 하는 어떠한 계략도 친히 막아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한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로마서 12장에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를 치듯 우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두시며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또한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기독교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듦을 모두가 느끼실 것입니다.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의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자성하며 회개하며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쓰며 더욱더 성숙의 과정을 우리는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영적 전쟁도 동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비판과 저주와 조롱은 분명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대적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의 몸으로 남겨놓으신 이 땅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박해와 조롱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교회가 번성하고 흥황할 때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흩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영적 박해가 심각한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사님, 그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저 북한 땅과 지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CCM 중에 나에게도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 들추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 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듯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듯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발견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찾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귀한 생명의 통로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 역시 항상 지키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원수라도 축복하며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겨드리는 주님 닮은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깨닫고 인도함 맞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 렙돈과 같이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